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동일한 갈망일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갈망이 일반인들의 마음에도 있죠. 그분을 알고 싶은 마음, 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눈먼 자의 현실처럼 주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라고 의문을 또 던질 수밖에 없는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처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목가에서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지요. 저 소경된 자가 왜 저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을 소경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의 현실은 그 소경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대비돼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그리고 또 재미있게도 요한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의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보냄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께서 그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인 연못가에서 진흙에 침을 이겨 바르셔서 그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은 소경은 육신의 눈이 가려워져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그들이 열심히 행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행위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내어주는 데에 그들의 성경의 지식이 활용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주 큰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인자로 오신 것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왔는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붙잡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제가 믿고 싶습니다. 제가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그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메시아, 그 인자를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렇듯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어떤 그 종교적인 황홀경 속으로 신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신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어떤 눈에 보기 좋은, 어떤 세상 사람들도 영광으로 생각할 만한 것을 증거로 삼아 신앙의 증거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지금 소경이 눈을 뜨게 돼서 보게 된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계시의 완전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팔레스타인 지역에 태어나서 거무튀튀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갈릴리 지역에서 자랐으며 갈릴리의 방언을 말하며 나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한 인간의 실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기로 결정하신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그 종파들은, 각각의 교파들은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전통들을 자기의 교파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드렸던 이 문제, 예수님은 이렇게 한 실존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 동락하시다가 승천하셨지요.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계속해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 담지하고 있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하기에 로마 카톨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전통 속에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주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한 명의 대리자, 그 이제 교황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한 명의 대리자를 앞에 내세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 정교회라고 있지요. 저쪽에 러시아나 그리스 쪽에 가면 아주 중요한 또 기독교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콘이라는 것, 성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현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그러한 그 성화를 만들어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공경하며 그것들의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을 확인합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붙잡히는 무언가가 있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또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서 자유주의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선행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증거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내면에서 어떤 일어나는 어떤 그 감정의 어떤 그 분출, 감정의 동요, 감정의 어떤 그 뜨거움, 이런 것들을 신앙의 외적인 증거로 이렇게 삼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개혁파적인 전통, 장로교적인 전통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례라고 생각하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는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어떤 성물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인물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그 나눔의 이면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실존은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한 명의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성물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각자의 삶의 실존이, 우리 각자 각자의 삶의 현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신앙 정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을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주변으로 돌려서 우리의 교우들의 삶을 보고 나와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떠올림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확인은 단지 교리적인 확인이거나 단지 추상적인 확인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확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큰 그 신앙의 위기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과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시대적인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TV를 켜면 이제 온갖 그 채널들이 나오지요. 하루 종일 뉴스를 방영해주는 채널도 있고 하루 종일 드라마를 방영해주기도 하고 하루 종일 영화를 방영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설교를 방영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파에 편히 앉아서 TV 리모컨을 돌려가며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음악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행위 자체가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헌신을 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희박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내일은 저 교회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들어보자. 저 교회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저 교회 목사, 이 교회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구나라고 아주 쉽게 안방에 소파에 앉아서 말씀을 평론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속해 있습니다. 물론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행위는 매우 복된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시대적인 위협과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켜보십시오. 각종 포털 사이트들을 보면,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아주 끔찍한 사건, 아주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어떤 테러 사건이라든지 이런 아주 끔찍한 사건의 기사와 함께 또 아주 그 훌륭한 어떤 그런 기사가 실리고 정치 기사가 실리고 경제 기사가 실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면에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중요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극적인 어떤 소식을 듣다가 또 기쁜 소식을 듣고 연예인의 가십거리를 이렇게 찾다가 관심을 기울이다가 또 여러 가지 생활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한 존재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살아내야 되는 삶은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모든 것이 중요해지고 모든 것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 신앙의 핵심, 바로 예수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육신으로 오셨고 특별히 성경에는 영육이원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육신이 곧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존재의 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살로 오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현존, 이 삶의 실존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사소한 것으로 여기거나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풍조가 우리 시대의 풍조이지요. 또 그러한 풍조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도 꽤 컸습니다. 신앙을 삶에 관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예수께서 오신, 예수께서 그리고 허락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이 나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한두 가지의 행위를 지키면 그만인 것으로 신앙을 전락시켜서 이해해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내가 몇 가지 교리를 지키기만 하면, 내가 몇 가지 신앙의 행위를 지키기만 하면 나는 신앙생활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을 격화시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이 신앙이 별로 그렇게 새롭지 않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 그 10월 10일에 그 어떤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딸과 이제 아버지가 전화로 그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그것을 그 딸이 이제 정리를 해서 그 신문에 이제 기고를 한 것이지요. 그 딸은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요. 그런데 이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 갔다 왔다고 거짓말한 지 몇 년째인가? 이게 기사의 제목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자들은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 여지없이 문자가 온다. 교회 다녀왔냐고 묻는 아버지의 연락이다. 나는 당연하다는 듯 다녀왔다고 대답을 한다. 대답을 하자마자 어느 교회, 어떤 말씀, 몇 부 예배식의 질문이 연달아 쏟아진다. 절로 한숨이 나온다. 거짓말을 한 지 몇 년째인가? 매번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오늘은 교회 안 갔어. 가서 무의미하게 앉아있을 바에는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 라고 답했다. 평생을 목회자의 삶으로 살아온 아버지와 그 시간만큼을 목사 딸로 살아온다. 우리는 수화기를 마주하고 처음으로 종교에 대해 대화를 시작했다.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학창시절 내내 아빠가 제게 한 말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하고는 친구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넘겼죠. 웬 줄 알아요? 그 말대로라면 왕따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기독교인들은 그 반대예요. 편협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건 물론이고 멀쩡한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죠. 한국의 기독교는 부패했어요. 비단 한국의 문제는 아니겠죠. 기독교는 신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생각의 자유를 통제하고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지 못해요 라고 딸이 오랫동안 감춰왔던 자기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아빠에게 건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마음 아픈 일이지. 그럴수록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지금까지 부모 말 잘 듣고 거스른 적 없는 네가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하는지 아빠는 당황스럽구나. 왜 이렇게 변한 거니. 이렇게 막 다그치지는 않는 걸 보니까 아빠도 그렇게 나쁜 아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한 번도 부모님 말을 저는 거스른 적이 없어요. 물론 목사 딸로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 연기하며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요. 목사 딸로 산다는 건 마치 주홍글씨라는 소설의 A자처럼 제 삶을 지배했어요. 이제 저도 서른이에요. 20대 내내 누굴 만나든 아빠가 목사 딸이라는 것이 걸렸어요. 목사 딸이어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적도 있다고요. 저는 아빠가 목사라는 게 부끄러워요. 저도 자식이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이제 그 아빠가 목사라는 게 부끄러워요. 이런 기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아빠가 부끄럽다니. 주님의 종인 목회자에게 부끄럽다니. 넌 다른 아이들보다 축복받은 가정에서 자라났어. 그건 내 삶의 축복이고 네가 이렇게 된 데에는 아빠의 기도가 부족한 탓일까? 아빠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셨다. 도대체 안 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너 믿지 않는 사람 만나지 말랬더니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고 다닌 거 아니야? 다시 또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이 그 인터뷰에 그 통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빠한테 이해를 바라지도 않아요. 아빠는 그러기 힘들 테니까.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딸을 그 자체로 인정해 주세요. 아니, 바라봐 주세요.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이 기사의 내용을 듣고 머리를 이렇게 망치로 쾅 하고 두들겨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좀 더 믿음을 가져봐라.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교회 좀 열심히 나가봐라. 너 어느 교회 나갔니? 몇 부예배 나갔니?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믿은 이 예수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귀한 주님을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매우 당혹스럽죠. 자, 그런데 혹시 그러한 태도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는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한 소경의 눈을 띄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눈을 띄워주셨어, 눈을 뜨게 해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들을 잡아와서 물어보죠. 정말 예수가 눈 뜨게 해준 거 맞냐? 그러니까 부모가 분위기가 심각하니까 제대로 대답을 안 하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 눈 뜬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물어보죠. 정말 예수가 눈 뜨게 해준 게 맞냐?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협박과 겁박이 무서워서. 그들의 이면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눈을 뜨지 못하게 됐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소경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이 소경이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냐 맞지 않냐, 그것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에 맞냐 맞지 않냐,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에 맞냐 맞지 않냐, 내가 익숙한 경험에 맞냐 맞지 않냐, 그것만 있을 뿐 지금 여기서 눈을 뜨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한 소경의 실존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지. 그리고 네가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된 소경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어,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 그냥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앵무새처럼 암송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실존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딸의 마지막 말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바라지도 않아요. 아빠는 그러기 힘들 테니까,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딸을 그 자체로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소경에게 네가 인자를 보기를 원하느냐? 지금 네 앞에 있다. 예수님이 지금 소경 앞에 어떻게 계시고 있습니까? 그의 소경을 바라보며 계시는 것이죠. 그의 눈앞에 계시는 것이죠. 그의 실존 앞에, 그의 현존 가운데 함께 들어가셔서 그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바로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삶 가운데 함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바라봐주고 함께 거하는 것. 그 초대교회의 그 가장 중요한 신조 중에 하나인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그 당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아리우스를 대적하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며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아타나시우스의 글입니다. 말씀의 성육신에 대하여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데요. 자, 만일 그들이 왜 그분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창조의 더 고상한 부분의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단순히 인간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태양, 달, 별, 불, 공기 등 더 고상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묻는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왜 굳이 한 초라한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냐는 거죠. 태양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모두가 다 경악하며 아,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았을 텐데, 별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아,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라고 하며 경배했을 텐데 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내가 이렇게 훌륭해, 내가 이렇게 뛰어나 라고 하며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아타나시우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를 취했고 인간적인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에도 활기를 넣기 위함이며 자신의 신성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아무것도 상실됨이 없이 모든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그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지요. 네가 보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고자 하신다면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심을 보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소경과도 같은 이들의 실존을, 현존을 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태양이나 달이나 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삶의 실존을, 우리의 현존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님,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오신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주께서 오신 우리의 삶의 현존을 자세히 살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